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라입니다. 오늘도 마중 식구들과 함께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날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저도 오늘 배우게 될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중 식구들이 우리 귀한 자매님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더 깊이 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이 다윗의 도망과 제4장 아히멜렉의 만남이었다면 22장은 두 인물, 즉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22장은 마치 두 개의 극장을 번갈아 보여주는 영화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미 자매님이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에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왔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다윗의 외로움이나 사울의 어둠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아들람 굴에 있고 사울은 기브아 왕좌에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장소가 주는 상징이 너무도 다르더라고요. 다윗이 있던 아들람 굴은 은신처지만 동시에 탄생의 공간 같기도 했어요.
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 사실 우리의 마음의 풍경,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은 성을 쌓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아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어떤 풍경, 그 건축 이런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그런 요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결국 궁극적으로 만든 것은 뭐냐면 성전이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종류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짓고 있는가? 나를 둘러싼 풍경은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사라 자매님이 다윗은 아둘람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둘람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그 굴은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는 자궁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둘람굴에서 누구랑 같이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 또 도망한 자들, 빚진 자들, 환란장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의 그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권력의 왕좌에 있었지만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더 외롭고 위태롭게 느껴졌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진실을 외면하고 사람을 살린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틀어진 왕의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왕이라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대체한 자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분명히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거울처럼 비추는 그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사람 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국어로 설교를 하는 강사가 있고 그 강사를 번역하고 통역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통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영어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말을 제가 듣고 회중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계속해서 진짜 그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무슨 말 하는지를 듣고 그 사람의 언어를 거울처럼 비추어서 통역해서 회중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누구의 설교죠? 이 외국 사람의 외국어의 설교, 이 사람이 설교자인 거죠. 이런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짜 설교에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바로 이 진짜 왕의 말씀을 통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존재는 다윗이고 사울이고 솔로몬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통역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외국 사람이 말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맘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바로 사울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자기가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아둘람굴에서 이 약하고 환난당하고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광야에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통역하는 법, 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이 아둘람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서 아기가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는 그것이 다 작동되진 않아요. 아기가 손으로 뭘 집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형성되는 곳이 어디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형성되어서 출산돼서 나와서 그것이 자라고 사용되는 곳은 출산된 이후이죠. 지금 아둘람굴에서 이 환난당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절름발이 이 사람들을 잘 돌보는 법을 다윗이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싶으신 마음이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일어나야 되는 모양인 거야. 그런데 사울은 이걸 배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방법대로 다스리고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싶은지 하나님이 원통하고 빚지고 상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이 아둘람굴에서 배웁니다. 광야의 공동체로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되어? 위대한 용사가 되어. 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다윗은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통역할 수 있는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통역자가 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아둘람굴에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아, 내 인생은 너무 아둘람굴 같아. 내 인생은 이렇게 넘어지고 애통하고 빚진 자들 이렇게 다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역자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왕으로 가르치시는 중이구나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전환되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장면입니다.
네, 목사님,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잖아요. 세상에서 다 실패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네, 히브리어로 원통하다라는 단어는 마라예요. 거기서 마리아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고통과 상실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진정한 왕국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고통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고통도 모르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은 편안하시고 우리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원통하고 애통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고통을 아실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녀를 잃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그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건이 창세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의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결정하셨고 아들을 잃는 고통을 그때부터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고통 중에 애통하는 자들을 이해하시고 환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나는 왜 이렇게 원통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얼굴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잃어버리기까지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못질하는 배신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체휼하시고 그 고난을 이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중 식구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그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배제하고 싶고 그들과 멀리 떠나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존재적인 회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손 내미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아둘람굴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국의 시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실패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를 떠올리게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어부와 창녀, 세리, 병든 자,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와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새로운 길의 토양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아둘람굴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어부들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동네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리고 목마른 자 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둘람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공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약함으로 모이고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로 수용되는 그런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상처 입은 자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아둘람굴과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교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약한 자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또는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거나 하기보다는 나만 봐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세요라고 나나나나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동체는 되게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양은 바로 이런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서로서로의 아둘람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실 때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늘 저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충전과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 걸음을 걷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다음 맥락에서 보면 본문에서 보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피신이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룻을 생각하면 되죠. 다윗의 중조할머니가 모압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의 뿌리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도 혈통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후손으로 혼혈 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는 사람들의 나라, 연약한 사람들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상황, 처한 상황은 절망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다윗의 인간적인 애틋함을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위기 속에 놓여있더라도 부모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윗이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분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쉬움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그 애틋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숨는 것도 피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2절에서 19절 사라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드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네, 사울이 도에게 보고를 듣고 제사장들을 몰살시키죠.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왕이 제사장을 직접 죽인 것 85명이나 죽이는데 이 사건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사실은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도액은 칼을 빼들었어요. 결국 에돔 사람 도액의 칼에 의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임당했어요.
네, 도액은 히브리어로 두액, 걱정하다 혹은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도액은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보이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양심보다 생존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도액의 칼은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칼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그런 살인은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늘 좋은 말만 하지는 못하잖아요. 좋은 말이라고 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로 찌르게 되는 네, 그런 네. 경우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은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권력이 현재 저에게는 돈으로 느껴져요.
네. 네,
어느 날 친구가 일이 생겨서 일요일에 자기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냐고 했는데 사실은 안 되는데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주일을 결국 빼먹었어요.
네.
이래도 되냐 하는 마음에 정말 씁쓸함이 밀려왔는데 저는 그 권력으로 제 스스로를 찌른 것 같아요. 그 칼이
네.
정말 그 돈이라는 것에 현재 제가 복종하고 있는 건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상황이 나와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가게 되잖아요. 저는 그 구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복음의 그림자지요. 죽음의 무대 한가운데서 항상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단지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훗날에 그가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제사장이 모두 학살되지만 한 사람을 남기셔서 다시 제사장 그룹을 구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의 우리를 비추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때로는 외롭고 억울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굴석 같은 현실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울의 칼이 무고한 자를 찌를 때에도 주님의 공의는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악은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길이 선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을 품을 줄 알았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이 굴이 되어 누군가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력의 왕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굴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의 칼보다 아둘람의 눈물이 더 깊은 생명을 낳는 것을 오늘도 배웁니다. 너에게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비아달처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남은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작은 굴이 되어 상한 자들과 함께 쉬고 다시 살아나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목마른 자, 주린 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오늘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아둘람굴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팔복의 공동체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역하고 나타내주는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만나는 내 이웃에게 그런 풍경이 되어주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한 사람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절대 절망은 없고 영원히 사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소망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냥 평소에는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러 다녀왔거든요.
네네.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약간 독서활동도 하면서 함께 나누고 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결단하고 결단했는데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가득한 한 주였는데 또 새롭게 회복하고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좋은 각오인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각자 주어진 삶을 살고 또 굳은 다짐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20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을 찾아와 시비를 걸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네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막힘없이 도전해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시는 모습이 참 통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이들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었는지, 혹시 저번 주에 성전세에 관해 물어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기억납니다. 그 세금을 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도록 하는 문제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성전세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사이가 엄청 안 좋은 사이라고 했었고요.
네, 그렇죠. 헤롯 왕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구성하고 있었던 헤롯 당원, 바리새인들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과 결탁해서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었다는 거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악을 저지르기 위해 또 다른 악과 결탁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악한 세력이 함께 덤벼들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흐트러짐 없이 이 모든 사람을 물리치셨다는 게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질문하며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을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의 왕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셨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렇죠. 빛 가운데 나아가니 그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는 것과 같은 원리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또 다른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나요?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있네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시초를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독의 이름을 따서 자기들을 사두개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지파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다른 거죠?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1세기 유대교회는 크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쿰란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동굴에 살면서 철저한 금욕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정치 세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세례요한이 쿰란 공동체에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죠.
세례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들은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대중을 정치 기반으로 삼아서 율법의 선생이자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렇게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크게 나빠 보이지 않게 들리는데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바리새인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선생 노릇을 하는 것 같은데 속내는 율법을 통해서 높아지려 하고 말씀을 통해 얻게 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게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귀족층의 사람들이었어요. 혈통 중심의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의 권력의 요충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눈에 눈밖에 나게 되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이 바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을 자기들의 정치 기반으로 삼아서 성전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또 이익만 된다고 하면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로마 세력을 싫어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두개인들은 로마 세력과 결탁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봐서 왠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둘은 서로 앙숙과도 같은 사이였어요. 특히나 이들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성경을 대하는 신학적 입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학적 입장이 달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통해 기록된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어요. 또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쉽게 수용하고 그래서 당시 로마 세력과도 쉽게 결탁할 수 있었던 거고요.
초자연적인 걸 부인했기 때문에 27절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라고 한 건가요?
네, 맞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신학적 차이 중 하나가 바로 부활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야 라고 하면서 부활 자체를 믿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왔던 주제도 바로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인정하셨으니까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나요?
자,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 중 하나, 신명기 2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계대결혼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대결혼이란 건 뭔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후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죽은 남편의 형제가 과부가 된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 후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는데 이걸 일컬어서 계대결혼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남편의 동생이나 형을 통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건가요? 왜 이런 율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요.
네,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법률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법률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빈번했고 그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는 여자가 많았어요. 또한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생활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당시 과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든지 또는 생존형 창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팔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 시대 속에서 계대결혼은 과부가 된 여성을 구제해주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형제들은 단순히 자녀를 낳게 하는 역할을 넘어서 과부가 된 여인의 생활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이는 죽은 형제의 자녀가 되어서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법률이었던 거예요.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필요하긴 했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사두개인은 이러한 계대결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를 갔다가 자녀가 없이 죽고 그래서 계대법에 따라 동생이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동생도 자녀를 낳기 전에 죽고 이런 식으로 일곱째까지 갔다가 나중에 여자 또한 죽게 되었을 때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당황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 자체가 거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결국 이들은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 따르면 부활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도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모세오경을 근거 삼아 부활을 부인할 때 이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똑같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게 되면 남녀 구분이 없어진다는 건가요?
남녀가 없어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의 완성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말씀의 완성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했던 거예요. 하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 그래서 말씀의 완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죽은 이후에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사두개인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똑같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깨트려야 한다라고 했었죠.
네,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원문인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하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맺어진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지만 다만 언약의 당사자들이 죽게 되면 언약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까요? 무효가 됐다는 걸까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걸까요? 죽어있다는 걸까요?
부활한 상태로 어디선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아직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후에 소멸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어떤 곳에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안에 그리고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부활의 근거를 찾아내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더 이상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 없었다라고 하고 있죠.
네, 아무리 도전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으니 이제 함부로 질문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러한 예수님과 사두개인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지금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말씀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또 보고 싶은 만큼만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거부하고 모세오경만 인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말씀 또 불편한 이야기는 거부하고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나 나의 이익에 관한 것, 나의 욕심을 지적받게 되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분명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통 어떻게 행동하나요?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하려고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듣고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취사선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행동들은 결국 말씀조차 나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의 악한 행동까지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게 만들거든요.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모습을 취하도록 늘 힘써야 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네요.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게 아닌 모든 말씀을 골고루 읽고 또 적용하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신 북조선의 성도님들 또한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 또 귀에 달콤한 말만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닌 그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또 새롭게 드는 생각들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미소자매는 어떻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약간 본인에 맞게 그 모세오경을 거기를 약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했다면 그렇지만 대려 그 모세오경을 다시 모세오경으로 인해서 그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도 약간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콕 집어서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그런 게 없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지하자매는 어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에게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서 읽었던 것 같고 너무 뭔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뭔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도 원하는 것만 찾아서 읽었던 것 같아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하나님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열수록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될 거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들의 삶 또한 우리들의 신앙 또한 더욱더 깊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 동안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조선의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하파요 늘 찬송도